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른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니까 굉장히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오늘 또 한 시간 여러분을 엄청나게 괴롭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붙들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대덕 수양관에서 새벽 말씀을 전할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시간 이제 말씀이 들어갔는데 새벽 말씀인데 저녁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말씀은 잘 이렇게 안 잡히고 그 다음 이제 3시부터는 또 잠을 왜 못 잤냐면은 잠들면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잠을 못 자요. 뜬 눈으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밤을 보내고 이제 새벽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살면서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안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저는 늘 이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작년 5월 달쯤에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이 담도암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보면 칼을 대면 암이 퍼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마음에 진짜 제게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또 때가 돼서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지만 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부분도 허락하시니까 제게도 이제 그런 일이 다가오면서 이제 나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 이제 암이 퍼지면 장기를 이렇게 잘라내면 죽는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조용필이에 한오백년이나 한만은 이상해요. 그 노래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진짜 또 김종호의 이제 간다 하면서 이제 정든 임을 두고 간다. 슬픔 속에 이제 젖어 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했을 때 암이 하나도 퍼지지 않아서 그 부위만 이제 잘라내고, 또 어려울 때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자네 걱정하지 마. 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네 만나세 하고 이제 그 말씀 한마디가 저를 굉장히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셨고, 또 다행히 이제 하나님이 수술도 이렇게 순조롭게 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퇴원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주신 또별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의사가 하라고 그러는데, 퇴원하면서 이제 우리 또 목사님을 잠깐 이제 만나 뵀는데, 항암 치료는 또별로 하지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암에 걸리면 2년 뒤에 걸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암을 이길 수 있는 이제 줄기세포를 이렇게 주셨다 그러시면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제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늘 이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아마 그런 이후에 한 2년 뒤에, 3년인가 2년 뒤에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당했는데, 이제 의사는 항암치료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우리 선교에 있는 한 박사님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그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박사님께서, 목사님, 우리나라의 병원은 대부분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또 항암 치료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담도암이라는 그 암에 걸렸어요. 이제 쓸개 그 관이 막혀가지고 암에 걸렸는데, 제가 그 담도 그 외과 전문의 7년 동안 전문의로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절대 항암치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항암치료 하면은 좋은 세포까지 다 죽어가지고 오히려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제일 좋은 이 또별을 드십시오. 그래서 이제 또별도 마침 이렇게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또별을 먹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항암치료 안 한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의사 선생님 화나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분은 제가 항암치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 그냥 제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혹시 또 상황버섯 물이나 뭐 그런 거 먹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그런 거 안 먹는다고. 아무튼 그걸 알았다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허락을 해주셨는데, 또별을 먹고 난 뒤로 지금 두 번째 이렇게 CT를 찍고 하는데도 이제 암세포가 지금 없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작년에 이렇게 병원에 이제 누워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월드캠프 하는데 목사님, 신목사님도 내년에는 꼭 여기 와서 월드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석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카카오톡을 이렇게 보고 이제 사진을 봤을 때, 야, 참 목사님 나를 생각해주니까 참 고맙다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월드캠프를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이제 월드캠프 참석할 뿐만 아니라 차량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이제 차량은 이렇게 한 2년을 제가 작년은 못하고 재작년 또 그 전에 해가지고 한 2년을 이렇게 차량을 일을 이렇게 밑에서 배웠는데, 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민박하는 그런 부분도 짜야 되고 귀가 현황하는 것도 짜야 되는데, 어떨 때 이게 짜놓으면 이게 맞지 않고 틀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사람이 마음이 당황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망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드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차량을 담당하려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제게 차량을 담당하는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고 또 그 숫자를 아무리 파악해도 그 수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문제가 생기는데, 목사님 제가 아마 들어가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알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께서 몸은 좀 괜찮은가 하시더라고요. 아, 몸은 좀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네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이렇게 깊게 하지 못하니까 아, 서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서 있기만 하고 좀 피곤하면 무조건 가서 쉬면 돼. 제가 이제 그 말만 듣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려웠던 걸 생각을 좀 못했어요. 분명히 어려울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제가 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쉬면서 몸을 관리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건강해지겠나. 또 거기 가서 문제 앞에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또 그 일도 넘을 수 있는데 하고 선뜻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는데 이제 주위에는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통 스트레스 받는 일 아닌데 자네 몸 조심해야 돼. 막 그러시는. 일단 이제 거기에 갔는데 뒷일을 봐주겠다고 하신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갖고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는 얘기가 이번에는 민박도 없어. 자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다 알아서 할 거야. 근데 또 중간에 보니까 또 민박이 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교회 이제 차량을 맡은 이 기사 형제님들이 이제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 기사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들은 예영이 보면은 막 머리도 깍두기 머리 하고 오신 분도 있고 또 담배도 태우시고 또 거친 분들이 이렇게 좀 많더라고요. 그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말을 순수히 듣고 물론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우리를 따라주는 것도 있지만 다 나름대로 지입차 사장님이기 때문에 말을 잘 이렇게 안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 기사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이제 제가 첫날 모였을 때 그분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작년에 몸이 아파가지고 못 왔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 이제 생각이 들어 이 사람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할까 하는데 이분들이 다 버스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선교에서 세워줬는데 제 말을 따라주면서 참 어떻게 이제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캠프 동안 하나님 참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어떤 목사님도 계셨는데 그분도 처음에 만날 때는 저보고 신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이제 남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도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다른 데로 가고 포럼팀으로 가고 다른 목사님 오시는데 이분은 옛날에 설계사를 하셔가지고 하여간 꼼꼼하게 앉아서 그 몇천 명 되는 이제 학생들 차량을 이렇게 배치하는데 조금 거짓말을 좀 보태면은 막 빈틈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무님들하고 보통 이렇게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이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야, 이 차량 캠프 어렵겠다 싶었는데 또 하나님이 이 캠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일 앞에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갖고 이 일을 이렇게 하면 내가 그 깨어가지고 또 망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주실 때마다 제가 보기 전에 하나님 먼저 그 일을 보시고 아시고 항상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 일들을 허락하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특히 제가 그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하나를 주시냐면 야, 너 하는 일이 꼭 아나니아 삽비라 같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일들을 그냥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일들을 하는 마음은 항상 주인이 돼서 하는 마음보다도 그냥 그 일만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만 끝나면 쉬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연보도 하고 또 물질을 팔아서 드렸지만은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는 그가 연보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는 그분은 그 아나냐 삽비라는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께는 안 한 거예요. 저도 때로 일들을 하다 보면 일을 할 때가 있고 목사로서 일할 때가 있고 맡겼으니까 일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뭘 그렇게 보여주냐면 너 이 선교에 일하시는 목사님은 당신이 수양회를 할 때 보면 먼저 접수도 한번 해보고 먼저 또 이제 숙소도 이렇게 해보고 또 먼저 복음반도 해보고 먼저 다 한번씩 해본다고 그러는데 저는 맡은 부분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주인이 돼서 마음 중심에서 주인이 돼서 그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게 꼭 아나냐 사피라처럼 일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보이면서 제가 캠프 가기 전에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런 인간이네요. 항상 주의 일 앞에서 주의 마음 없이 그냥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제게 주냐면 야 너 이번에 캠프 가면 외부 기사 그 사장님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라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겁니다. 우리 선교회 이제 큰 일들을 하시고 또 목사님 외국에 나가시면 대통령들에게 또 장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형편 앞에 서면 목사님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부담스러우시겠더라고요. 그러나 짧은 시간에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너도 한번 복음 전해봐.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렵겠나? 기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렵겠나?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저만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혼자 못하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참석하는 기사 형제님들에게 문자를 드렸어요. 형제님들 이번에 형제님들이 행복한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이 형제님들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형제님이시거든요. 한 번은 형제님 자매님이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그 형제에게 혹시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준 적 없는데요. 아니 형제가 한 번씩 갔다 오면 한 20만 원씩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우리 형제가 좀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돈을 어디에 썼나 알아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매님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분들이 진짜 이렇게 복음 앞에 일을 하고 또 섬기는데 이 행사할 때마다 이 수고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그냥 가는데 뭐 보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의 행복한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가서 보면 다른 분들은 행복한 캠프지만 이 기사 형제님들은 행복한 캠프가 아니에요. 완전 뭐 이렇게 뭐라 할까요? 뭐 외국에도 또 이렇게 돌아가는 분 있으니까 뭐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계속 운전을 해야 되고 외부 기사 말고도 이제 일부 이제 우리 선교에 있는 형제님들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형제님들에게 뭐 행복한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문자를 쓰는 거기다가 이번에 가능하시면 외부 기사들하고 친해져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쓰고 반응이 어떨까 하는데 의외로 몇몇 형제님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 형제님들하고 이제 모임을 이제 한 번씩 갔는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 문자가 자꾸 마음에 돌면서 그 운전을 하는데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어떤 형제님은 그 기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제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사하는 그 같은 교회 분에게 말씀을 드린 나는 생전에 태어나서 이런 복음 처음 들어봤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교회에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제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님들 그렇게 하니까 저도 복음을 안 전할 수 없잖아요. 저는 복음 전하라고 해가지고 전화 안 전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 저도 틈만 나면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어떤 사람은 신학교 다니다가 그걸 접고 운전하는 그런 젊은 제 기사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제게, 야,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맡기신 이런 일 저런 일 하나하나 보면 그런 일들을 나보고 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복음을 전케 하시고 당신을 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당신의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시다 마음을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 숙소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외부 숙소를 맡은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고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6년 동안 외부 숙소를 이렇게 맡아서 이제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은 여기서 주무시지만 이제 그분은 외부 숙소를 맡아가지고 이제 그 호텔이나 이제 이런 곳에 이제 맡아서 이제 일들 보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환한 얼굴로, 목사님, 이번에 제가 6년 만에, 이 숙소 안에 6년 만에, 호텔 주인이 이번에 이 수양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감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참석했는지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몸이 좀 안 좋았는데, 1년 전인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호텔에 가서 호텔 그 사장님하고 만났는데, 그 사장님이 이 목사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보니까 이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예, 제가 간이 안 좋았다가 아주 간에 좋은 또웰이라는 그런 이렇게 좋은 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아, 이거 비밀인데, 이거는 암도 낳았고 에이즈도 낳는 그런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그 이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남편이 간암 말기인가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한 6년 동안 이 호텔을 빌리면서 이제 이 목사님 일황을 보면서, 야, 이 목사님 진짜 마음을 들여서 이분도 일하고, 그래서 이분이 꼭 내가 점심 한 끼를 사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은 거예요. 점심을 먹으면서 이분이, 목사님, 우리도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아, 얼마인지 오라고 이 캠프 하는데 이번에도 와서 홍보할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와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사먹을 수 있는 이제 그 또배를 사가지고 이분이 이제 또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강릉교회에 계속 나오겠다고 이분이 마음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제 목사님이 복음도 전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나씩 들으면은 우리는 이제 수양이 그냥 하는 것 같고 또 숙소를 그냥 잡은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일들은 또 주님 안에 있는 동안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전부 우리가 해결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누가 그 일을 해결하시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2차 수양회 때 올해 화요일쯤에 제 고향에서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전화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거죠. 어머니 연세가 82살인데 당뇨가 좀 심하시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타지에 있다 보니까 고향에서 전화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혹시 어머니가 위독하신 게 아닐까, 막 그런 이제 불길한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의식도 없고 병원에 이제 누워 계시다 하는데, 어머니 건강하실 때 한번 가봐야지 하고 있는데, 그때 목요일쯤에 저희 교회 형제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고향에 한번 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장례별 끝나고 오는데 어떤 자매님이 차를 타고 또 오면서, 아니 목사님 어쩐 일이 수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 아, 제가 장례비를 마치고 어머니를 한번 만나러 지금 내일 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맡았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목사님께 문자를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왜 하나님이 저를 그날 밤에 장례배 마치고 이렇게 오게 하셨을까?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암에서 수술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섰지만 또 암 그러면 또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내서 그 자매를 만나게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만나게 하신 걸 보면서, 아, 이 자매님에게 그냥 내 형편을 따라 이야기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이야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제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어떤 형편 앞에서도 말씀이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7장을 읽는데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항의를 하다가 배가 파선할 위기에 도달했을 때 나중에 그 바울이 이번 행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야기했는데 당신 내 말 듣지 않고 항의했는데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들이 이제 하나 둘 이렇게 겹쳐서 제 마음에 걱정이 많이 됐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는 신비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잘 아실까? 나는 이런 형편, 어려운 형편이 있고 이런 문제가 내게 다가왔는데 제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면서 말씀에는 뭐라냐면 아무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 그 말씀이 탁 제 마음에 들으니까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해달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에 나가서 꿈과 그 해석을 다 가지고 나올 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갈 때는 담대하더라고요. 왜 담대하냐면 모르고 그냥 나가면 두려울겠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 꿈의 이상을 받고 다 알고 나가니까 담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 하나를 주셨는데 이거는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고 이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다 해가지고 제가 그 자매님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매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매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겁니다. 이 자매님 굉장히 마음에 두렵고 떨렸는데 기뻐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아시고 이런 형편이 올 걸 아시고 이런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고향에도 내려갔는데 어머니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병이 위독해가지고 가시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내 마음이 참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고 또 모든 걸 준비하시고 모든 걸 다 어떻게 할 걸 알고 계셔도 일을 당할 때마다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어떤 형편이나 문제 앞에서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셨고 저를 붙들어 주셨고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인 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시간이 됐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형제 때 무전 전도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무전 전도행을 갔는데 그때 어디로 갔냐면 흑산도라는 곳으로 전도행을 갔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이제 기쁜 수익지를 다 군 따블백에 다 모아가지고 형제님 세 분하고 무전 전도행을 갔는데 텐트 하나를 가지고. 가자마자 이제 어디다가 이제 텐트를 치려고 했냐. 우리가 산으로 텐트를 치러 갔어요. 산으로 텐트를 치러 가니까 가다가 이제 어떤 아주머니에게 물으니까 아주머니가 산에다 텐트를 치면 바닷가니까 텐트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에 텐트를 치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다 잠깐 짐을 맡길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짐을 맡아도 된다 하더라. 맡겨도 된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짐을 맡겼어요. 근데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이분이 짐을 맡아준다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자겠다. 이상하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잘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예 텐트 그냥 놔둬버리고 밑에서 그냥 전도만 했습니다. 저녁에 딱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옆방을 비워놓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손님들 여기서 쉬세요 그러는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무전전쟁을 왔습니다 하니까 압니다. 그냥 여기 쉬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일기 쓰는 담당에게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전도 일기를 쓰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모하고 소리가 나는데 잠깐 내다보니까 어떤 5학년 초등학생이 수박을 한 덩어리 들고 왔어. 근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거 꼭 4개 갖고 오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진짜 그 수박을 가지고 왔어요. 손님도 이거 드십시오. 형님, 형제님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수박을 먹으라고 하면 더 이렇게 피곤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 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먹고 난 뒤로 아침에 이제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데 형제님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하면서 기도하는지. 오늘, 야, 그냥 잠자는 것도 감사한데 뭐 이렇게 크게 소리하면서 기도할까. 오늘 아침 다 얻어먹었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6장에 우리의 원대로 고기를 주시다 그렇게 써진 거예요. 형편을 보니까 너무 크게 기도해야 그렇지 않아도 진짜 뭐 하는데 막 이 주인이 큰 기도 소리 듣고 아, 저 사람도 안 되겠다 내보내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은 뭐라고 써졌냐면 원대로 고기를 주시다. 밖에 나가려는데 손님 아침 드시고 가세요. 아, 예, 하고 이제 아침 먹으러 갔더니 고기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멸치를 많이 잡아가지고 멸치국, 멸치국을 끓여가지고 주는데 멸치가 한, 거기에 한 100마리 이상 있었을 거예요. 고기를 원대로 주시다 그러는데. 하여간, 멸치 고기도 고기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러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저희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세우자의 배에서 도망쳐 왔는데 나를 좀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 때 세 명으로 갔는데 이제 네 명이 다니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낮에는 마을에 돌아다니 복음 전하고 또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다시마 이제 바다에서 건져가지고 그냥 먹기도 하고 또 밤에는 같이 이제 기도회를 갔는데 옥수수 장사하시는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옥수수 사 먹으라는 거래서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그 기도회만 하고 있었어요. 기도회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아멘 하는데 옆에서 아주머니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 아주머니 안 가고 같이 기도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옥수수 하나씩 주면서 이제 이거 드시라고. 우리 돈 없다 그러니까 안다고 이거 먹으라고. 저희는 이제 전도여행을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먹는 거나 자는 거나 전부 준비하는, 그 가기 전에는 목사님과 같이 기도해 하면서 하나님 신형제를 붙들어 주십시오. 진짜 거기서 지켜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기도를 받고 갔지만 형편 앞에서는 오늘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가득 차 있었는데 실제로 갔다 오니 하나님 간식까지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나 교회 안에 사는 일과 가만히 보면 전부 그런 겁니다. 예배당을 짓고 난 뒤로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저희 교회 한 자매님 이제 집에서 이렇게 몇 딸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 너무 잘해주시고 형제님 너무 잘해주셔서 이분들에게 뭔가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보답할 게 있어야죠. 근데 마침 이제 그 형제님 동서되시는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안양에서 이제 병원에 있는데 안양에 한번 갔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제가 갚을 게 없어가지고 형제님 저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유 목사님 가주시면 좋지요 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분이 너무 암 때문에 통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내가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몸이 아파 누워서 듣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암 환자든 뭐하든 이제 말씀 막 강하게 전하는데 나중에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신뢰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파 죽겠는데 계속 전하면 막 짜증나 버리고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론이 좀 어두운데 이제 분명히 간다고 갔는데 30분을 차를 타고 갔는데 다른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고 30분 동안 헤매다가 어디로 왔냐면 그 병원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 병원에 다시 와서 딱 보니까 그 병원 앞이에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너 그냥 가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그냥 가려고 오늘 밤에 이 사람 가다가 오늘 밤에 너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이요 너무 아파갖고 말씀 안 듣잖아요. 그래 다시 가라. 다시 한번 가. 자꾸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냥 이렇게 다 하고 왔는데 또 형제님한테 간다고 하고 왔는데 또 가요. 그러니까 다시 가.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형제님 제가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는데 가서 다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형제님이 오시라고. 다시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환자가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어야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침 진통제를 맞고 좀 평안한 이제 그 몸을 가지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대충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왔는데 이거 하나님 형제, 아, 형제님이 아니고 선생님을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냥 가려고 했는데 나는 형식적인데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죠. 이분이 마음을 확 열더라고요. 마음을 안 열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니까 마음을 열잖아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쭉 들은데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구원을 받고 이분이 마음에서 굉장히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걸 제가 봤고 저는 제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올 때 그런 일들 앞에 제 마음이나 제가 하고 있는 모양은 보면 너무 형편없는 짓을 할 때가 많고 너무 아닌 마음을 가지고 지낼 때 많지만 정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면서 그 일 앞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 둘 다 헤쳐나가시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가 참 이 말씀이 이제 감사한 말씀이 뭐냐면,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봤습니다. 먼저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는데, 자, 그러면 제자들도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봤고 예수님도 큰 무리가 오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가 오는 걸 보시고 신이 어떻게 할 걸 아시고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이 이야기하기를 200데나리의 떡을 사가지고 먹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보고 있는 눈으로는 그 많은 무리가 왔을 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립이 볼 때는 이 무리를 먹일 수도 없고 절대 거기서 그 무리에게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달랐다는 거예요. 빌립이 볼 때하고 예수님이 볼 때하고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오지만 먼저 보시고 알고 계셨고 예수님 안에서는 이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빌립이 볼 때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제가 보는 게 있고 제게 다가오는 많은 일도 오더라. 구원을 받고 지내면서 제가 원치 않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병도 다가올 때가 있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다가올 때 또 때로는 예배당도 지어야 될 때. 한 번에 저희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작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작정에 대한 17억이라는 물질이 작정이 됐어요. 한 형제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으려면 적어도 24억이 있어야 되는데 17억이 작정됐습니다. 작정되고 돈이 24억이 있어야 되는데 17억밖에 작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생각해서 하는 건데요. 목사님 보통 예배당 짓다가도 잘못하면 연수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건데 평수를 줄이면 좋겠습니다. 아 형제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1만의 군대로서 2만의 군대를 싸우다 보면 안 되면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야 성경도 이렇게도 풀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니 형제님 그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목사님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우리가 한번 가서 이런 부분 또 의논하자 그랬는데 이분이 안 갔어요. 근데 며칠 뒤에 한 자매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작정을 하고 싶다는 거죠. 보통 작정하면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자매님이 자꾸 저한테 뭐 그래 작정을 얼마를 하려고 그러냐니까 10억을 작정하겠대요. 그래 이번에 10억을 작정할 자매님 아니에요. 신앙도 이렇게 잘 이렇게 생활을 잘 못하고 그러신 분인데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니까 자기가 성경을 봤대요. 성경을. 자매님이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는 말씀을 읽었대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데 모세에게 와서 막 고기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그 모세는 소떼를 잡은 들 양떼를 잡은 들 먹일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떼가 아니고 양떼가 아니는 하늘에 메추라기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 말씀이 있는데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는데 1억을 하든지 10억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는 1억이나 10억이나 똑같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10억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1억이나 10억이나 똑같지, 그죠? 감기나 암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감기 낫는 것은 쉽게 우리가 하지만은 암 낫는다 그러면은 마음이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데도 마음이 주춤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님은 그러면 내가 10억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정을 해서 10억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작정이 27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님이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작정이 17억이 돼서 이제 시작하기 어려운데 27억 했으니까 그 자매님이 참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 그 뒤로 시름시름 할 때 교회를 잘 안 나오더니 들리는 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것 같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그래도 참 그 자매님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일도 하시면서 일들을 다 해나가시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딱 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괜히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나 문제 없이 막 주춤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요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조교가 뭐 가르쳐 주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뭘 가르쳐 줬냐면은 이제 보초 서다가 이제 신문을 이렇게 하는 건데 손들어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암구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어디에 많이 메이고 붙들려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손들어 그러면 딱 손들고 난 다음에 아니 꼼짝마 하고 이제 뒤에 천천히 여운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 분대장님이 이제 와가지고 손들어 꼼짝 움직이면서 안고 빨래 하니까 야 이 자식아 대답할 기회를 줘야지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고문 거 아니었어요. 많이 매도 많이 맞고 훈련서 어떻게 살겠나 싶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다 어디에 잡히면은요 벗어날 줄 몰라요. 근데 그때는 구원을 안 받았는데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육주를 생각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한 시간 훈련받고 지내자. 근데 이제 한 번은 저녁에 잠을 자는데 누가 제게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팥도나스하고 오렌지 봉봉을 하나를 딱 던져주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잊어버린 걸 보니까 그때 진짜 그게 얼마나 마음에 고마웠는지 몰라요. 야, 세상에 이 훈련소에서 내가 매맞다 죽겠다. 두렵다. 근데 그 조교 분대장님들이 모여가지고 막걸리에다가 이제 돼지 생고기 먹으면서 그 많은 군인들 중에 하여간 어떻게 저에게 팥도나스하고 봉봉 오렌지 하나를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작은 마음 하나가 6주간 동안 훈련을 받는 모든 두려움과 부담을 넘게 만들어요. 야, 군대도 이렇게 하면 내가 살겠다는 마음이 드는. 여러분, 세상에 살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살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역사도 많이 경험했지만 어떤 막막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빌립처럼 안 되겠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고 도망가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혹시 있습니까? 예, 늘 그런 형편이 있는 거예요. 육신 속에. 주님이 나를 도와갖고 은혜를 베풀어. 우리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어떤 형편 앞에 딱 서면 안 되겠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종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분은 야 나는 안 돼. 나는 형편은 안 돼. 하나님 나하고 일 안 할 거야. 그런데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게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는 그 말씀을 교제를 받으면서 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있어도 함께하고 계셨구나. 어느 날 막 그걸 발견하면서 이분들이 늘 함께하고 계셨지만 그걸 발견하면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번 수양회 가운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가 지금 뭐 더위도 이제 꺾였고 하여간 수양회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더위를 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잠깐 더위가 오지만은 거기에 영향 안 받고 우리가 그냥 수양회 오다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수양회관에 형제 자매님들과 또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또 간증을 듣고 서로 이야기를 이번에 이제 개인 신앙 상담반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참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개인 신앙을 하고 싶다고 이제 오는데 목사님들 상담을 하면서 궁금했던 거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종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냐면 종들은 또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많아요 좀. 근데 실제로 종들을 만나보면 이 종들이 앞서서 경험하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문제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 종들 앞에 나오면은 그 종들이 뭔가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도 나를 인도해주시고 나를 이끄신 거 하나님을 전해주다 보면 내게는 그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이 흘러들어가면 사랑이 바뀌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도 달리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교제를 나누면서 변화가 저도 만약에 저 혼자 암에 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 거기에 빠져 있었다면 어떻게 지냈을까? 두려움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고 걱정과 근심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모든 걸 주면 암에 걸려도 충분히 암을 벗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유명하고 또 진짜 우리 한국에 몇몇 안 되는 그런 대체 의학 박사님 한 분도 하나님 보내셔서 그분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야 진짜 그렇구나.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마음에서 야 항암치료 받아야 돼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듣니까 항암치료 받는 게 오히려 더 재발하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들리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주시면서 교회 안에 신화 보니까 저는 그냥 교회 안에 있었지만 이 교회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걸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도록 하셨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실 때 아무 문제를 안 삼았어요. 아무리 많이 와도 예수님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빌립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안드레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었나요? 빌립이나 안드레나 똑같더라고요. 빌립도 없는 형편이고 안드레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빌립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빌립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끝이 뭐냐면 부족하고 안 되고 모자라는 그 위치에 들어갑니다. 근데 안드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도 안 되지만 그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나왔냐면 예수님께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설교도 하고 들었는데 야 신앙 삶 속에 이 교회 안에 사는 삶 속에 내게 당한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먼저 보시고 아시고 계시고 마치 당자가 자기는 다 망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자기에게는 길이 없지만 탕자인 길이 없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오니 아버지의 아들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네. 나는 당신의 모든 걸 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아무 문제를 안 삼더라고요. 왜 아무 문제를 안 삼냐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써도 내겐 또 있어. 아들에게는 모든 게 다 바닥이나 없지만 아버지에게는 또 있는 것처럼 내게 있는 어떤 것들이 바닥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남아있고 또 더 능력으로 있어서 거기서 넘게 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일을 하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성경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이 말씀은 진짜 그냥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하신 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 앞에 내 당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을 전해줄 뿐인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서 자매님 마음도 벗어나게 하고 또 형편도 벗어나게 하고 제 어머니 이제 병실에 가서 고향에 가서 이제 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많이 몸이 이제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계시는 어떤 분들이 우리 어머니를 많이 돌봐주시는데 형님께서 야, 이 앞에 있는 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다. 잘해드려라. 근데 가만히 있는데 거기 있는 이제 어떤 분이 그 시어머니 되는 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란 걸 알고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에게 이제 말씀을 쭉 전해드려요.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듣더니 목사님 내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 아들도 이런 비슷한 말을 내게 하던데 목사님 오늘 내가 이 얘기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에 복음을 한번 어디서 들은 적은 있는데 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서 쭉 이야기해 주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다니면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 속에 이런저런 형편이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어디를 가든지 그렇더라고요. 한 번은 중국에 전도행을 갔는데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주에 전도행을 갔는데 정주에 가가지고 한국 불고기 식당에 음식을 이제 먹으러 이제 가서 한 번에 이제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한족이고 시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 아죠 그 시어머니가 한국 분인데 식당에 있지 말고 자기 집으로 가자 해서 안내해서 좀 말씀을 좀 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전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여기 중국 정주에 구원파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 정주에 아마 박종희 선교사님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이제 구원파가 와 있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여기 와서 전도한다고 그러니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번에 그냥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여기까지 구원파가 왔느냐고 한국에도 그런 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고 이분이 저에게 이제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쭉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고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 주님이 이 죄를 쌓여놔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지낼 수 하면서 이분이 3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님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사회는 너무 바빠가지고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식당 일이 바빠가지고. 근데 참 신기하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기차에 여기에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이 기차를 탁 타고 이제 있는데 세상에 그 사위가 있잖아요. 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 이 사위 복음 전하라 그러는가 보고. 그러니까 중국을 못하니까 이제 같이 간 조선족이 이제 전사님께 맡겼어요.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죽을 뻔한 위치도 들어가고 이런저런 문제도 당하고 또 제 앞에 지금도 교회 안에만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 문제가 그 전에도 산더미 같은 문제였지만 하나님 한 번도 그 문제를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면서 네가 당해라, 너 죽어라, 너 어려움 당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먼저 봤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걸 알고 있다. 우리 한 구절 잠깐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요.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러면 이 말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예,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줄 때에 못하는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친히 어떻게 할 걸 아시고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다 친히 어떻게 할 걸 아시고지 못하는 우리 보고 네가 해라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서없이 간증을 이렇게 좀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나머지 삶 동안 주님께서 역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고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 수양의 기간 동안 함께 계신 주님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담고 행복한 수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